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한국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성경인 개역성경,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사용해 온 킹제임스 성경, 이 두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이 두 성경 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본 결과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 다음에 현대 역본들 NIV, ESV, NASB 등등 리빙 바이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현대 역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개역성경도 어느 면에서는 이런 현대 역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나채용 교수님 같이 장로교, 신학대학원, 대학원장을 하신 이분이 우리말 성경연구라고 하는 저런 두툼한 책을 썼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수십 개, 수백 개 구절들을 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확인해 가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건 뭐냐 하면, 이상하게도 성경 본문이 하나가 아니다. 어떤 그 성경 역본을 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내든지 영어로 성경을 내든지 그렇게 하면 역본을 내려고 하면 그러면은 원본이 있어야 거기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을 우리가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본문이, 구약 성경도 본문이 두 종류가 있고 신약성경도 본문이 두 종류가 있다.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Textus Receptus,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ritical Text 아니면 Revised Text에서 이 비평 본문 아니면 수정 본문이라고 하는 이런 본문이 있다. 이거 본문이 두 개니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나오는 이 생산물, 역본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번역자가 번역을 해도.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두 종류의 본문은 비잔틴 안디옥 본문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가톨릭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 루터 성경 등 1600년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한 거의 대다수의 그런 그 성경들은 비잔틴 안디옥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번역이 됐다. 그런데 20세기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나오는 현대 역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로마 가톨릭 알렉산드리아 그 본문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비유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영지주의 이런 데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파가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신학자, 이 사람이 오리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겐, 이 사람 이후로 천주교회가 이제 득세하면서 천주교회와 같은 이제 성경 부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건 두 종류의 사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바티칸 사본,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천주교 사본입니다. 또 하나는 시내산에 가면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동방정교의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막 불쏘시개를 쓰려고 하던 이런 거를 티셴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나한테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 시내 사본. 이 두 개가 모든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이런 이제 사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온 이후에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이제 호르트의 이 비평 본문이 나오게 됐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알렉산드리아 천주교 이쪽에 이제 성경의 계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조금 뭐 신학교를 다녔다고 하거나 성경 이런 그 사본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해 놨다고 사람들이 상상하고 추정을 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구약 역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디 있느냐 얘기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파편 몇 조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건지도 알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이게 BC 25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냥 완전히 코미디 같은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농축이 되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70인역 구약성경 이거를 아주 존중히 여기는데 그 존중히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안에 외경과 위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경이 있어야만 본인들의 교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 외경이나 위경 같은 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천주교 이런 뭐 교리나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확립이 안 되니까 본인들의 이와 같은 그 교리 확립을 위해서 외경, 위경이 들어있는 이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어떠한 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미화하기 위해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헥사플라라고 하는 여섯 개 난이 있는 이와 같은 그 번역 성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섯 번째 칼럼이 있어요. 다섯 번째 이게 70인역을 오리겐이 가져다 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근본적인 성경학자들은 그건 70인역이 아니고 오리겐이 스스로 자기의 번역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이 70인역이 천주교 구약성경의 이제 원전이고 지금 나오는 대다수 현대 역본들은 앞에 서문에 가면 구약성경은 70인역을 참조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킹잼 성경하고 구약성경이 다른 거 가서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거의 그 차이는 다 히브리어 사본에서 번역을 했냐 아니면 70인역에서 번역했냐 이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그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우리가 공인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수용본문 그 공인본문과 천주교의 분괴 제가 분괴 이렇게 쓰려고 해서 처음엔 생각하다가 천주교의 그냥 멘붕 그게 더 나을 것 같더라. 천주교의 멘붕 이게 나오니까 그냥 천주교회가 멘탈 붕괴가 된 거예요. 천주교회가 멘탈 붕괴 그리고 실제 붕괴는 말틴 루터의 이와 같은 그 종교개혁 때문에 이루어지고 근데 그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가져온 그 원인이 뭐냐 에라스무스의 공인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집약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이 있는데 구약성경 이 본문은 이 영어성경 이런 게 나오고 할 때 1500년 1600년 여기까지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필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지막지한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걸 보존해 왔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 대부분의 우리 뭐 구원받는 교리, 천국에 관한 교리, 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게 다 신약 성경 안에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느냐가.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 그림은 다시 다음 거 넘기시죠. 가서 보면 공인 본문이 있고 비평 본문이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 아마 한 100번은 보실 거예요. 본문이 두 개가 있다. 지금까지도 20번은 넘게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texts receptus 영어로는 received text 사람들에 의해 수용이 된 본문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했다 하는 그런 본문 이 본문을 처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본문을 처음 만들어준 사람 근데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를 인문주의자 영어로 얘기하면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머니스트 여러분 영어로 휴머니스트 그러면 인본주의자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인문주의자하고 인본주의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휴머니스트 에라스무스는 휴머니스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 그러면 인본주의자. 인본주의자 하면 여러분 진화론자, 낙태, 동성애 해갖고 하나님을 지극히 반대하는 이런 게 신본주의자가 아니면 인본주의자잖아요. 요 휴머니스트가 인문주의자인데 이거를 인본주의자로 착각하라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에라스무스는 인본주의자다. 그 인본주의자가 만들어준 그리스 신약성경이 그게 공인본문이니까 그 공인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 루터 성경은 다 틀린 거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와 같은 주장을 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서클 안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또 주장을 하느냐?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는 천주교 사제였어요. 심지어 추기경이 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안도 받았어요. 아, 천주교 사제가 이게 만들어놓은 이런 그 그리스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그랬다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일제 36년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지나 저희 할아버지는 이 땅에 태어나니까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니까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금부터 70년, 80년, 90년 전에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태어난 그 순간 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 일본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 났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너 왜 거기서 뭐 했어? 이래갖고 다 뭐라 그래? 너 친일파야?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지금 살던 시대는 천주교 시대예요. 천주교가 세상을 장악해서 천주교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서 신약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이거는 천주교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러한 논리를 펴는 이게 다 좌익들의 그런 논리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좌익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밀라노 칙령 이걸 통해서 콘스탄틴이라고 한 사람이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로 웨딩,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교회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초, 이거를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 국가 교회를 지정하고 그 국가 교회를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1700년쯤 전에 콘스탄틴이 그와 같은 식으로 로마 제국을 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 일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치리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 이제 했으니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어용 학자를 사용해서 그리스 본문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점 로마 카톨릭화가 되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공식 언어는 라틴어란 말이야. 라틴어. 근데 그 전에도 라틴 번역이 있었지만 이제 카톨릭 교회 교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롬이라고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래서 제롬의 라틴어 성경을 이제 만들게 그렇게 이제 카톨릭 교회가 만들고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카톨릭 교회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다 처단해도 된다. 이렇게 해갖고 교황권이 이게 득세를 하면서 심지어 황제보다 더 높은 이와 같은 권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와 같은 국가교회. 국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국가로 이제 바뀌면서 무려 1000년 이상, 그러니까 AD 313년, 뭐 그 전부터도 국가교회 형태가 있었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마르틴 루트의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무려 1200년 동안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가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온 유럽에 그냥 모든 나라에서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온 유럽에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그거 믿지 않으면 그거 믿지 않으면 아무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고 심지어 무덤에도 갈 수 없는 이런 일이 이 중세 암흑시대에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이러다가 1517년에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그렇죠? 근데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성경을 손에 들려줘야 된다는 이와 같은 그런 사상이 여러 성경 신자들 가운데 이제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근대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 프로테스탄트가 다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전까지 봉건 시대에는 이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냥 빈약했어요. 생산성도 오르지 않고.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되면서 이게 그냥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퀀텀 리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점프로 엄청 해갖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엄청나게 경제적인 이런 부가 이렇게 창출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면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파급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게 루터의 종교 개혁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평민들에게 성경을 주어주려고 하면 성경을 번역하려면 원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문. 그렇죠. 신약성경 같으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원문이 있어야 이탈리아 성경도 나오고 영어 성경도 나오고 체코 성경도 나오고 스페인 성경도 나오고 프랑스 성경도 나오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다음에 신약 같으면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어야 그래야 이제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자, 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본문에 대해서는 크게 사람들 간에 이견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신약 성경 본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 달라. 그렇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원문에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 에라스무스예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그리스어 신약성경 공인 본문이라고 그 당시 전 유럽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던 이와 같은 그 사본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본문을 만들어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본은 다 파편이에요. 파편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일정 부분이 들어있고 이걸 다 모아야지만 이 마태복음부터 창세기까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처럼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영어 성경도 나오고 프랑스 성경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원문을 만들어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예요. 근데 이제 현대 역본 이런 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에라스무스를 싫어하는 거예요. 천주교 사본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주교 사본에 말 그대로 붕괴를 가져온 그런 사람이 에라스무스니까 에라스무스를 미워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휴머니스트다. 에라스무스는 카톨릭 교인이다. 또 에라스무스는 사본이 몇 개 없는 이런 그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사본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빈약할 수밖에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라고 사무엘 깁 박사님이 지은 이런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 이름은 엔서북이에요. 엔서북이 1이 있고 엔서북이 2가 있어요. 2는 우리가 아직 번역을 못했는데 이 안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100가지가 들어있고 그 100가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 깁 박사님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라스무스의 내용은 이 책에 들어있는 건데 이 책의 57번째 질문이 에라스무스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책은 무료로 킵바이블.com에 가셔서 그 자료실에 가셔서 답변서라고 치시면은 무료로 이걸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답변서의 그 질문이 뭐냐면 공인 본문의 편집자 에라스무스는 충실한 로마 카톨릭 교도였나요? 또 이 사람은 휴머니스트였나요? 이와 같은 그 질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인 본문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사본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신약성경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신약성경의 말씀들이 사본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본문을 만드는 그 편집을 한 그 사람이 에라스무스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그리스 말로 원본이 나왔어요. 원본, 사도바울이 쓴 그 원본. 그런 것이 사본들 가운데 이렇게 널리 흩어져 있는 거를, 그거를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준 이 사람이 에라스무스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후에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그리스 본문을 편집했던 에라스무스는, 교황을 당혹하게 만든 인물이었고 충실한 로마 카톨릭 교도에게는 너무 형편없는 이런 본보기였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도로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 성경 사본학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에라스무스가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이 생기고 이 사람 때문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다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세계사 배우고 할 때도 1500년경에 유럽의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 그럼 누구라 그랬어요? 에라스무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에라스무스라고 일반 세속 역사에서도 배웠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신예찬이라고 한 이런 책을 직구했던 이런 사람. 당대 최고의 학자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그 그리스 신약 성경 본문 이걸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킹잼 성경의 근간이 되니까 킹잼 성경 싫어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자다, 카톨릭 교도다, 이 사람이 사용한 사본의 개수는 몇 개 안 된다 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휴머니스트 얘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사상이라는 걸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를 엄청나게 공격해요. 허수아비를. 지금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해놓은 그런 그 업적, 그 가지고 있는 이거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 휴머니스트다, 뭐 카톨릭 교도다, 뭐 어쩐다 해갖고,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쓰러뜨릴 수 있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는 허수아비만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학자들 가운데 이제 많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기억하면서 먼저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에라스무스 편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학자들이나 세속 이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저희가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에라스무스, 영어는 에라스무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라스미스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에라스미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혀가 좀 꼬이죠. 에라스미스 그러면, 에라스무스 그러면 너무 쉬운데. 그래서 어쨌든 나무 위키에는 에라스미스라고 이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제가 있는 그대로 읽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네덜란드의 카톨릭 사제이자 당대 유럽 인문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내린 이 에라스무스에 대한 평가예요. 주 활동 분야는 성서학, 교부학 등 주로 고전 문헌 연구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는 중세 스콜라 학파의 사색적이고 현학적이고 논리학적인 대학 교수의 신학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할 때 이렇게 마귀가 이런 핀이 있으면 이런 오핀 같은데 마귀가 몇 마리가 앉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논의하는 게 그게 스콜라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중세에 그런 거 논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는 그런 거 한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농부와 주부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수사학적인 사목자의 신앙, 말 그대로 목사로서 목사의 심정을 갖고 목회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학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예, 그 사람들 위해서 일을 했다. 지금 이 나무 위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라스무스의 관심은 자연히 조직신학보다는 성서학과 교부학에 있었으며,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무슨 일을 했냐? 예, 여러 군데에 흩어진 여러 사본을 수집해서 예, 그리스 신약 성서 이 비평본을 구성하고 이를 직접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그리스 신약 성경을 만들고 이 그리스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직접 본인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중세 카톨릭 교회에 라틴어 성경이 있다 그랬죠. 그 누가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제롬이 만들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본인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걸 그거를 사람들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누구 거하고 제롬 거하고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라틴어 성경하고 에라스무스가 만든 라틴어 성경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하고 킹잼 성경을 가서 읽으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 이걸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 말을 읽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 라틴어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많이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던 라틴어로 그 그리스 성경을 직접 번역을 해갖고 그래서 제롬의 라틴어 성경하고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성경을 신부든 뭐 하여튼 이런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비교하고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나무 위키에 당시 카톨릭에서 권위 있던 불가타 성경 이게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의 오역을 지적했으며 히브리어 그리스 라틴어 학습을 통한 인문주의적 교양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우신예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신예찬 우리나라에도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책이냐. 1500, 그 다음 페이지, 나무 위키 그대로 이제 제가, 요 책의 서평입니다, 서평. 1511년에 출간된 우신예찬은 기독교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방대한 지식과 유려한 문체, 유머, 관용정신을 담아 내놓은 걸작입니다. 종교의 영향력과 힘이 최정점이던 시대, 말 그대로 카톨릭교의 힘이 최정점으로 올라가 있던 중세 암흑시대, 그 시대에 우신이라고는 어리석음의 신이에요. 어리석음의 신, 그 우신이 등장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화자찬하며 특권층과 사회 지도자들의 온갖 부패와 죄악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내는 내용인데 이게 대상이 누구겠어요? 로마 교황하고 로마 천주교 사제들이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악한 짓들, 백성의 말 그대로 고혈을 뽑아먹는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 사제들이 창녀들 촌에 가서 이런 음란행위 하는 이런 모든 거 이런 것들을 이게 어리석음의 신이니까 그런 짓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여기서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과 종교개혁을 한 신앙 운동이 맞물려 돌아가던 시대적 전환기에 에라스무스는 고대 로마 그리스 문학 철학 사상 및 성경을 넘나들며 기독교 신앙에 여기 가르치고 로마 가톨릭 신앙의 여러 폐허와 모순을 참신한 논리와 문학적 표현으로 빈틈없이 비판했다. 그게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이런 책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폐습을 날카롭게 꼬집었기 때문에 1559년에 금서 목록에 천주교에서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서 목록에 오른 이런 유명한 책이다.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 킹잼 성경 답변서에 사무엘 기 박사님이 에라스무스를 변호하는 그런 그 내용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은 그냥 말로 쓴 게 아니라 두 권의 책에서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여기다 발췌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여기 가서 보시면 첫 번째 책은 에라스무스 오브 크리스텐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기독교계의 에라스무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 책은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롤랜드 베인튼이에요. 롤랜드 베인튼은 이런 그 말틴 루터의 이와 같은 그 자서전이라든가 위인전이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이나 성경 역사에 관련된 전기를 쓸 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 작가 뭐 한두 명을 들으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는 로렌트 베인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거 얼마나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 전기나 이런 건 안 썼겠죠. 제일 유명한 게 말틴 루터의 이와 같은 그 위인전을 이제 쓴 사람이 로렌트 베인튼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기독교계의 에라스무스에서, 에라스무스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 책에다 이제 기록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나왔어요. 1998년 11월에 현대지성사에서 책 제목이 그냥 에라스무스입니다. 지성신서 10번이에요. 10번. 순서별로 이게 나오는데, 자, 이 안에 가서 보니까 서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는 파괴적인 인물로 배척을 당하고,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는 도피적인 인물로 배척을 당했던 에라스무스, 그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그러한 전기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왕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채찍, 그 다음에 최악의 세계라고 썼어요. 인간이 살아왔던 그런 세계 가운데 이 무지가 최고조로 올라왔던 이런 시대에 침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냈던 이 사람이 에라스무스다, 이렇게 해서 이 서평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책은 1894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프로드라고 한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은 에라스무스의 생애와 서신이라고 한 이런 책입니다. 아마존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이 두 책을 가지고 에라스무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가를 사무엘 깁 박사가 이 안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에라스무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렬히 에라스무스가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휴머니스트라 그러고, 뭐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자라 그러고,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만들었고, 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서 루터의 성경이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온 세상을 평정한 이런 성경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 역본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에라스무스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비방하고 악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5세기, 16세기 저와 여러분이 세속 역사를 배울 때에도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르네상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문주의가 맞을 거예요. 인문주의,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생기게 됐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문주의자, 휴머니스트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트리니테리안 이 성경공예 거기에 이제 브라운이라고 한 분이 15세기, 16세기에 인문주의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에라스무스는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한 크리스찬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인본주의자, 인문주의자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인본주의자라는 말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인본주의자 그러면 무신론적 진화론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고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거 하면서 진화론 이거 주장한 사람을 인본주의자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세기, 16세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민정책을 펴서 사람들을 무지 가운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깜깜하게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개화시켜갖고 이런 사람들에게 글 읽는 것도 가르쳐주고 문학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우민정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깨워낸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인본주의자 아니면 인문주의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스테파누스도 성경 공인본문 만든 사람이에요. 베자도 공인본문 만든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왜 공인본문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 칼빈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뭐예요, 인문주의자였다, 인본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 교회 무지, 미신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사람들 계몽한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엔 인본주의자, 인문주의자라고 이제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자하고 그 당시에 인본주의자 아니면 인문주의자는 완전히 다른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이냐? 에라스무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가서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또 이제 돼 있냐면, 틴데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보통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쥐어준 프로테스탄트 학자도 브리테니카 사전에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휴머니스트로 돼 있다. 여러분 휴머니스트로 되어 있어요. 틴데일이 목숨을 바치면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쓴 거 아시잖아요. 근데 15세기, 16세기에는 틴데일도 영어로는 휴머니스트예요. 칼빈도 휴머니스트고 그 당시에 천주교의 무지를 깨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휴머니스트였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브리프 되니까 이제 백과사전 계속해서 읽습니다. 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1466년에 태어났어요.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1466년 어디 사람이라고?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네덜란드에 로테르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로테르담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 그 로테르담에서 이제 태어났고 1536년에 70세 나이로 죽었어요. 그 당시 70세 살기가 어려웠는데 70세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뭐라고 돼 있냐? 16세기경 유럽의 최고의 학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세속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15세기, 16세기 유럽의 최고의 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예요? 에라스무스예요. 그의 부모는 에라스무스가 아직 아이였을 때 전염병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형은 삼촌의 보호에 이제 놓이게 됐고 결국은 삼촌이 양육비 부담을 이제 피하려고 수도원으로 이 형과 그 다음에 이 에라스무스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살 수밖에 고아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청년 시절에 이제 에라스무스는 데벤터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이제 전수받게 되고 그리고 예의 범절이 좋고 재치 있는 지혜도 있고 하여튼 사람이 명석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명성을 이제 떨치게 되고 그래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가서 보면 보통 열 사람이 걸려서 하는 일을 한 시간에 해냈다. 그 정도로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 노동하는 일은 아니고 책을 집필하고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에라스무스 책만을 모아놓은 이와 같은 그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을 많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참 제가 이렇게 책을 저도 많이 이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 여기 네팔에 있는 데이비 클라우드라고 하는 침례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책을 써놓는 거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보다 한 20배는 더 많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써서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이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남들 뭐 10시간, 20시간 하는 거 1시간 해서 그래서 에라스무스 장서가 대형 도서관 안에 그냥 한 섹션을 큰 섹션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겨놓았다. 자, 에라스무스를 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 신자로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에라스무스가 어려서부터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이제 형제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죠. 미국 사람들 가운데 형제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브레드렌이라고 얘기를 해요. 브레드렌. 그래서 이 브레드렌 오브 더 커먼 라이프, 일반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브레드렌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형제들의 그런 공동체. 이런 그 형제들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걸 어려서부터 에라스무스가 부모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런 걸 어려서부터 이제 배웠다. 자, 그러면 에라스무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진화론자, 인본주의자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라스무스 말입니다. 나는 매우 연약한 여인이라도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스스로 읽고 깨닫기를 바라며 그런 말씀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슬람 교도들도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나는 또한 쟁기질하는 소년이 쟁기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옷을 짜는 사람이 옷 짜는 기계 소리에 맞춰 이 말씀들을 흥얼거리며 여행하는 사람이 이 말씀들을 통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평민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 라틴 벌게이트 제롬의 그 불가타 성경 외에는 아무도 볼 수도 없고 겨우 성당이나 가야만 성경이 한 권 있고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 놨으니 인쇄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에라스무스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일반 이런 평민들 보통 사람들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져서 어디서든 아무 때든 이 성경을 읽는 거 이게 내 소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공부를 한 것이래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으셨다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며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에라스무스의 본인이 직접 적어놓은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도 에라스무스가 진화론자라 그러고 무슨 인문주의자, 인본주의자라 그러고 낙태 이런 식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허수아비 지금 막 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에라스무스가 해놓은 그와 같은 업적과 그 만들어놓은 여건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사실로 남아서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켜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허수아비를 가져다 계속해서 허수아비 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기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에라스무스의 진술문은 16세기에 살았던 천주교 인본주의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주교 사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완전히 골수로 천주교에서 묻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려는 매우 고귀한 생각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라스무스의 가장 훌륭한 점은 보통 사람들 향한 그의 태도였을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나무 위키에서 에라스무스가 인용을 할 때 그 부인들에게, 그렇죠? 가난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 스콜라 철학의 이런 그 이런 것 말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신학을 했다. 이 나무 위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엄격히 계급화된 사회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급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그는 일반인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신념의 사람이다. 이와 똑같은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 틴데일이에요. 영국에서는 그 틴데일의 노력에 의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냥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지배해서 사람을 무지 가운데 넣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무지와 가톨릭 교회의 그 미신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빛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일으켜갖고 일반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순교할 각오로 일반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고귀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 에라스무스다. 여기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롬의 라틴어 성경, 보통 우리가 불가타 성경,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철저한 계급 조직의 명령에 의해 번역된 데 반해 말씀드렸죠. 다마수스라고 하는 교황이 이 천주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롬에게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제롬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명령을 받고 죽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성경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인데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라틴의 역본과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누구에게 전해주려고 일반 사람들의 손에 전해주려고 이거 잘못하다간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한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장성한 후에 26살이 되던 1492년에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가 됐어요. 사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계급 타파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군인이 되든지 만주 이런 데 가서 군인이 되든지 하여튼 뭔가 해야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본인의 이와 같은 그 학술적인 재능 이런 걸 발휘하려고 하면 로마 카톨릭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카톨릭교회 사제가 됐는데 사제 역할을 안 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는 교회 축자일 전에 철야기도 지키는 걸 거부하고 금요일에 고기 먹는 것. 이 카톨릭 교회 사람들 금요일날 성금요일 뭐 이러가 고기를 안 먹거든요. 이제 애를 쓰면서 고기 먹고 사제로 임명이 됐는데 사제 역할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신부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고해 성사도 들어줘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명만 지금 사제로 임명을 받았지 사제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의 몸을 구속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과 혼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 언제나 자유로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사회는 카톨릭 사회예요. 책을 읽으려고 해도 카톨릭 사제나 뭐가 되지 않고는 책을 얻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시대다. 그 당시에 자기의 그런 학문적인 욕구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런 성경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면 뭐 자료를 다 얻어야 되는데 얻기 위해서는 카톨릭 이런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카톨릭 교회에서 구속이 됐지만 영과 혼은 자유로운 이런 사람이었다. 많은 작품을 썼어요. 많은 작품. 말씀드린다. 아까 우신예찬 같은 이런 데서 카톨릭 교회의 부조리 그다음에 이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이 사람이 교황, 추기경, 그다음에 이 사제단 수도승들의 허랑방탕함을 호되게 꾸짖었다. 그 당시에 창녀천이나 이런 데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 부류가 누구냐? 신부예요. 신부. 이런 것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거. 그리고 수도승들이 돈을 만지진 않지만 술과 여자에 대해 성실하지 못함을 성토했다. 돈은 만지지 않는데 수도승이니까 돈은 없는데 술하고 여자 이거 문제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란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성직자들의 내연관계 교회에서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자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자식을 두고 살아요. 이와 같은 것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소위 이교도다라 부르는 이런 자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무력 진압 이와 같은 그 논리에 의거해서 카톨릭 교회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이교도다라고 그러고 다 어떻게 처단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걸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런 것들 주장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루터도 이제 변호해 주고 했지만 마르틴 루터나 요한 캘빈 이런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뭘 원했냐, 뭘 주장했냐, 소울 리버티를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 소울 리버티를 주장하고 루터나 그다음에 캘빈 이런 사람들은 뭐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이거 주장했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거 없다. 그래서 루터 같은 건 자유의지의 속박 이런 책을 쓰고 그래서 자유의지는 없다 이런 거 주장했거든요. 에라스무스가 NO. 사람은 다 자유의지가 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글로 써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카톨릭교회에서 자유의지 없다 그러죠. 루터도 카톨릭에서 나와서 없다 그러죠. 칼빈도 카톨릭에서 나와서 자유의지 없다 그러죠. 에라스무스만 뭐라 그래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 그리스 공인 본문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 율리우스였는데 이 교황의 독재, 이 교황의 비리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비난하고 교회에다가 교황좌를 제거해 버려. 교황이 앉는 의자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저런 데 앉은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 교황의 의자. 우리 요새 개신교회도 얼마나 커요 의자가 그렇잖아요. 이런 거 에라스무스가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교황이 지옥에 간 걸로 이제 묘사가 돼 있는 신랄한 풍자의 글이 익명으로 이게 배포가 된 거예요. 익명으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누구의 글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에라스무스의 글이다. 이거는 보나마나 이건 에라스무스의 교황이 지옥에 갔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거를 말 그대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황을 비롯해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 에라스무스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추기경직을 주면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래서 추기경직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추기경이 되라. 그럼 여러분 에라스무스가 추기경이 됐겠어요? No. 그렇죠. 예, 그래서 추기경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 매관 매직하는 거죠. 이거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당신 추기경을 하라고. 지금 사제노릇도 안 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추기경까지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매관 매직하는 이런 모습이 역사에 이제 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언어 이런 분문에서 완숙한 지경에 다다른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시대의 별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루터의 성경 안 나와요. 틴데일의 성경이 나오질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이 그리스어 학자. 그래서 그 명성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서 유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스위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삶을 마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에라스무스는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거부함으로써 천년 정도를 천주교에서는 라틴어 성경 이거 외에는 보지 못하겠는데 그게 제롬의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거부했어요. 그렇게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거부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본인이 번역을 했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가서 보시죠. 이게 이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내놓은 그리스 신약 성경이에요. 일판이에요. 일판. 저 왼쪽에 있는 거는 1페이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맨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입니다. 잘 보세요.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왼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빗부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페이지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 한영대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듯이 저 녹색에 들어있는 건 그리스어 자기가 본인이 만든 그리스어 역본이 저기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라틴어로. 그 밑에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써 있는 거는 제롬의 성경하고 뭐가 다르다를 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이걸 다 써놓으니까, 아,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뭐가 다르다고 하는 거를.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한 거예요? 제롬의 성경이 부패됐다. 이건 아니다. 예, 그래서 원래 하나님 주신 이 다수사본, 비잔틴 사본에 여기서 성경을 번역하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만 정확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제롬의 카톨릭 성경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하는 건 밑에다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매 페이지마다 이런 성경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 신약 성경만 낸 게 아니라 그리스 신약 성경 옆에 그거를 번역한 본인의 라틴어 성경까지 같이 내고 이 밑에다가 주석까지 같이 달아갖고 그래서 누구나 보면은 라틴어 이 제롬의 성경이 얼마나 부패됐는가 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17절 가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repent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고해성사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회개하라가 아니라 천주교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라고 성경이 번역이 돼 있으니 근데 라틴어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아 이렇게 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성경은 없고 오직 그거 하나밖에 볼 수가 없는데 무려 천년 동안 그게 카톨릭 세상을 지배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고해성사하라로 돼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하라 회개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번역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교회 고해성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고 밑에다 주석을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작품이 이제 출간이 되니까 사방에서 그의 작품을 이제 공격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죠. 왜 종파 분쟁을 일으키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신성하고 전통적인 라틴어를 간섭하려 하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이 최종 권이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서 천년을 유지해 왔는데 아 글쎄 원어인 그리스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이거에서 번역을 해야 되고 이거에서 번역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니까 카톨릭교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 미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그리스 신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그리스 신약 성경이 곧바로 어디로 가요? 루터에게로 들어가서 루터가 1517년에 이게 1516년에 나왔는데 1516년에 일판이 나왔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렇죠? 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번역 작업을 하려면 신약성경 같으면 원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원문. 예, 그 원문을 누가 제공했냐? 에라스무스가 제공을 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공은 성경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그 성경이 나오도록 그리스어 본문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냐? 에라스무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이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에라스무스다. 에라스무스. 자, 이렇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가 됐어요. 이 종교개혁 때문에 카톨릭교회가 힘을 잃고 말 그대로 붕괴할 그런 상태가 이제 빠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지난 400년 동안 카톨릭교회가 지금까지 온 세상 지배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경 읽겠어요? 예, 라틴어로 된 거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성경들이 나와서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 모든 곳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 일을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냐? 에라스무스라는 거예요. 에라스무스. 이게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리스 신약 성경을 한 번 낸 게 아니라 다섯 번을 냈어요. 다섯 번 1판, 2판, 3판, 4판, 5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번역해 보면 이게 교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영어 킹제임 성경 한 번도 교정이 안 되고 지금 400년 동안 있다는 건 그거는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루터 성경도 교정이 되고 틴델 성경도 교정이 되고, 예, 영어 킹제임 성경 외에는 교정이 안 된 성경이 없어요. 에라스무스도 지금 다섯 판을 냈습니다. 1516년, 19년, 22년, 27년 그리고 1535년. 그렇죠? 이렇게 돼서 1516년 3월 1일이네요. 아, 3.1절하고 똑같은 그 날에 그리스 신약 성경 1판을 이제 냈어요. 두 번째 판은 첫 번째 판을 조금 개정했고 이 두 번째 판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한 그런 성경의 근간이 됐다. 세 번째 판이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 번째 판에는 처음 두 판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거기 가서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다. 이 세 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 1판, 2판에는 에라스무스가 낼 때 그때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그리스 사본에 이와 같은 명확한 것 같은 증거를 내가 발견하기 전까지 넣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본이 이제 발견이 돼서 그래서 세 번째 판을 낼 때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온 킹제임 성경, 틴데일 성경, 뭐 루터 성경 뭐 할 거 모든 성경이 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라스무스 때문에. 에라스무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증명을 하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모든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성경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또 이제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또 하냐? 아니, 에라스무스는 사본 두 개의 근거에서 이걸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 성경을 냈으니 이 성경은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냐. 더구나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이런 거 참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티칸 사본은 이미 이 에라스무스 시대에 도서관에 이것이 발견되어 있다고 해서 이미 그 안에 인덱스가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바티칸 사본 이거를 본인이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였기 때문에 가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바티칸 사본을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가 로마에 있는 본바시우스라는 교수와 계속해서 서신을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수는 에라스무스가 원하는 부분에 본문을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1533년에 에라스무스에게 바티칸 사본의 여러 부분을 보내주면서 바티칸 사본이 공인 부분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이 아닌 카톨릭교도 세플베다였습니다. 그가 바티칸 사본 본문을 에라스무스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가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티칸 사본이 카톨릭 교회의 이 사본이 부패가 돼서 본인이 성경을 번역해보니 고해성사라고 나와있는데 회개하라가 아니라 고해성사라고 그렇게 성경이 돼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냐. 그래서 그냥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바티칸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예, 이런 것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프로드가 지은 에라스무스의 생애와 서신 여기 가서 보면은 이 에라스무스가 했던 말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자신을 고자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 생식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천주교 신부들이 이게 결혼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나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독신 생활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려는 유혹을 받거나 혹은 그런 서약을 하도록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약을 한 사제들은 창녀에게 갈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며 그렇게 서약을 하면 교회에서 창녀에게는 갈 수 있다. 결혼 안 해도 좋고 이런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허가를. 단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주교 사제는 결혼하지 않는다, 아내는 두면 안 된다 그러는데 면허를 주는 거예요. 어디 갈 수 있는 면허, 창녀에게 갈 수 있는 면허는 카톨릭 교회에서 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내는 못 두는데 첩을 둔 채로 사제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첩이다, 이건 내 첩이라고 하면 아내는 아니고 첩이라 그러면 그럼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두게 되면 화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독신 사제로 만들려는 부모들은 그들이 어릴 때 거세를 시켜서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을 했다. 성경기록관 바리새인들에 관한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들이 뭐 마리아에 무슨 유물이 있다 그러고 뭐 예수님의 머리털이 있다 그러고 뭐 예수님의 성배가 있다 그러고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많은 효험이 있어 병이 낫는다 이거 주장을 하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모유가 돈을 벌기 위해 전시된 것을 성자 제롬이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는 이 우유, 이 젖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짜놓은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뭐라 그렇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지. 물론 그러면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예, 어떤 일은 여기에 성 프란시스의 모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기에 동정녀 말에 겉옷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성자 앤의 빛이나 빛, 머리 빗는 빛, 캔터벨의 성자 토마스의 신발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제들과 수도승들의 침묵과 위선을 통해 또한 일반 백성들의 무지를 통해 이런 일들이 뭐라고 썼냐면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번지르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교들조차도 이런 멋있는 쇼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포고령을 통해 이런 불법들을 승인하고 있다. 이거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직접 내 눈으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볼로나에 있다가 로마로 간 것을 봤다. 그는 행렬의 맨 앞에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게 행진해 갔다. 과연 베드로가 믿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던가 아니면 무기나 군대나 혹은 전장하는 기계들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정복했던가. 그 로마 교황이 타고 다니는 수레나 이런 거 보면 이건 뭐 예수님이 그런 군대 타고 다녔어요. 베드로가 그런 걸 타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교황이 저런 짓을 하고 로마 교황청 안에서 첩을 두고 살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꼬집은 거죠. 또 여기 보면 이런 재미있는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있는 알지 못하는 언어에 대해서 그들 사제들과 수도승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알지 못한 언어로 즉 라틴어로 찬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난 6달 동안 사람들이 그 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단 한 차례도 전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되는데 라틴어 읽고 라틴어로 살라살라 하니 어떻게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마땅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그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므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헛된 상상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 방언하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상한 소리 해가는 거. 그게 그 당시에는 라틴어였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살라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듣고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느냐. 감독이 하나하나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디모데전 3장 1절, 2절 말씀.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무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자격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도 하고 근친살인, 근친상간, 해적행위, 동성형의 도둑질 같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이야기한다. 사제들이 다 해도 좋은데 결혼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제들이 있지만 그들 중 동정인 자들은 거의 없다. 다 창녀촌에 다니고 하니까. 수많은 사제들이 욕심에 빠져 심지어 근친상간 등을 행한다. 따라서 욕정을 참을 수 없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아내를 얻어서 살 수 있게 하여 이처럼 더러운 오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냥 무슨 만평거리나 논쟁거리를 이렇게 담은 소책자에 실린 그런 글이 아니라 에라스무스가 정식으로 써놓은 그런 글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주교 의식, 예식, 신학, 철학, 사제들의 인격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말 그대로 한 10세기, 천년 만에 처음으로 이 천주교의 그 참상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준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이걸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아 이런 사람이 글을 써갖고 해악과 함께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퍼뜨려 놓으니까 이거 천주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이게 사생 사람들 가운데 이게 생겨나는 가운데 루터의 종교개혁 이제 95개조 항이 이제 나오면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에라스무스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 거긴 뭘 가르쳐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쳐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또 비판했냐 교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판을 치니 복음을 설명할 시간조차 없을 지경이다. 교회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얘기들 라틴어만 그런 얘기만 하니 언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봉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전 유럽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해서 카톨릭교회 경종을 울리고 그 다음에 전 유럽이 이 종교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에라스무스가 프로테스탄트, 몸은 카톨릭교에 속해 있지만 실제 영과 혼은 프로테스탄트였다는 걸 증명하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533년 죽기 1년 전에 스위스의 바젤로 다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누구와 같이 지냈냐? 프로테스탄트 친구들과 함께 거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아무런 연관도 맺지 않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 죽었어요. 에라스무스가. 카톨릭 신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종부성사, 병자성사를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임종하기 바로 전에 신부가 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병자성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에라스무스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안 받았어요. 뭐라고요? 종부성사, 병자성사 이런 거 받지 않고 죽기 전에 딱 하나 남겨놓은 거 있어요. 영어로는 Dear My God,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거 딱 한마디 하고 그러고는 프로테스탄트 친구들 가운데서 스위스에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런 모든 것을 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래서 1536년 7월 11일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충실한 카톨릭 교회를 산 게 아니라 그 당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사제 뭐 이런 서품을 받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과 동떨어진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테스트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죽은 지 23년 후인 1559년에 교황 바오로 4세가 에라스무스의 저작물을 모두 다 금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카톨릭 교도면 왜 금서로 만들겠어요? 카톨릭 교도가 아니고 카톨릭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글만 써놓으니까.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모든 책을 금서로 만드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품은 알을 루터가 부화시켰다. 그 당시에 말이에요. 에라스무스가 품은 알을 그걸 루터가 부화시켰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에게서 천주교 비판과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어 신약성경, 라틴어 성경이 나오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영국에서는 누가 있어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에라스무스의 공인본문을 가지고 드디어 틴데일 성경을 만드는 그런 일이 다 그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시대에.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심지어 루터를 위해서도 많은 이런 변호의 글을 쓰고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던 이런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에라스무스 인본주의자라 그러고 카톨릭 교도라 그러고 그가 뭐 소수의 이와 같은 그 사본들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고 바티칸 사본 이런 거 참조하지 않아도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소수로 만들었어요. 두 개를 근거로. 왜 두 개로 만들었냐? 사본 여러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계열이 중요한 거죠? 카톨릭 계열이냐 프로테스트 계열이냐 다수사본 계열이냐 소수사본 계열이냐가 중요하지, 다수사본 계열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두 개를 갖고 하나, 천 개를 갖고 하나, 여기도 두 개를 갖고 하나, 세 개를 갖고 하나 똑같은 거란 얘기죠.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약 한 600년 전에, 그렇죠,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 다음에 근대시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움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유럽의 그 당시 최고의 학자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줬다는 거. 여러분 역사 시간에 그런 얘기 안 배우잖아요. 우신예찬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우신예찬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 그렇죠? 이걸 통해서 루터의 성경이 나오고 나중에 킹잼 성경이 나오고 그래서 온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성경이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 그 다음에 그리스어 공인본문,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